사실 오늘 말씀은 42장 하반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 그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소상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불행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형, 동생, 우리 형제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감옥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이 시므온을 돌려보내겠다고 그 총리가, 그 무서운 총리가 이야기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더 겁나는 게 있어요. 뭐죠? 자루에 곡식을 사려고 했던, 분명히 곡식값을 치렀는데 치렀던 그 돈이 바로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형제들 자루에 다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루를 쏟아부으며 곡식과 함께 돈이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너무나 무서웠다. 이게 돈이 어떻게, 내가 곡식을 우리가 분명히 치렀는데 곡식값을 이 돈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너무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돈 뭉치를 본,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돈 뭉치까지 본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시작.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요셉도 데려가더니 그리고 시므온까지 니네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니 이제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안 돼! 절대 안 돼! 못 보낸다! 라고 얘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시므온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니네가 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므온이 죽어버렸다. 근데 어떻게 베냐민을 보내냐. 못 보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큰형이 이 아버지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가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합니다. 만약에 내가 못 데려오면 내 아들을, 손주를 다 죽이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이에요. 야곱이 듣지를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아마 데려가라면 날 죽이고 데려가라. 날 묻고 데려가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남은 자식들은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이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런데 기근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곡식, 그래도 꽤 많은 양의 곡식이었는데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바닥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야곱이 아무리 현실을 피하려고 하고 이 상황을 거부하려고 해도,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거부하려고 해도 현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베냐민을 달라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으로 살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다시 그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약간 그 충격적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까라고 생각됐던 것은, 그렇게 설득하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정말 성경의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너무 성경의 큰 은혜이며 미스터리인 게,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을까. 그 위대한 사람들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아들 앞에서, 아들들 앞에서 내 자식을 죽이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이 야곱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 사람한테, 왜 그 인간한테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있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무슨 소리 같으세요? 이런 소리 안 같아요? 거기서 거짓말을 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인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짓말을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해야지. 멍청한 놈들아. 왜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가르쳐요. 선의의 거짓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됐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적어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이 아들 베냐민을 구해주시도록, 시몬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시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짓말을 안 했니? 왜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리고 계속 힐난하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너무 자기가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속이는 자 야곱, 그 모습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받느니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 그걸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걸, 이런 방법으로 할 걸, 내가 멍청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내가 다 보여주고 이게 뭐야? 그렇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잘못해. 내가 너무 정직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에휴.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건 뭐건 상관없이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가족이라도 하는 정말 전형적인 육신적인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 이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렇죠? 비열하게 속이고 비정하게 죽이는 그 모습이, 이 아들들이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보다는 이 아버지 야곱의 속임으로부터 왔구나. 이 삶을 이런 것만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근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왔음을, 야곱의 영향이었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버지 야곱의 영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야곱이 져요. 그렇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웃음이 나왔던 건,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바리 싸줍니다. 우리 정서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뭐 조금이라도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 만나러 가면, 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선물이라도 들고 가야지, 이거라도 싸들고 보면, 없는 살림에 바리바리 싸줍니다. 바리바리 싸주면서 들려보내는, 참 우리의 정서를 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하긴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기도했지만, 이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했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다 하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불안한데, 마음은 너무나 불안한데,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불안한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요거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만 또 한 가지는 너무나 회의가 들고 어쩌면 절망이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집트로 갈 때가 130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130살 아니면 129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야곱이 그래도 자기 멋대로 살아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불신자로 살았다고 쳐도 지금 야곱이 주님을 믿은 지가 하나님을 쫓은 지가 100년은 넘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100년 넘게 믿었는데 이렇게 산다면, 그렇죠? 100년을 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100년을 넘게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산다면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까? 에서가 마음을 바꿔서 앞잡이가 되는 경험, 세겝 족속들 속에서 정말 하는 안전함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 환상을 못 봤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뭘 못한 게 뭐가 있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토라를 공부하고 100년 동안 주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렇게 산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똑같은 질문이죠. 30년, 40년 예수 믿은 나가 왜 이렇게 살까? 정말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까? 왜 이렇게 이렇게밖에는 살지 못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는 최선의 신앙의 방법이 그냥 이렇게 그저 그렇게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움켜쥐고 세상도 움켜쥐기 위해서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그저 그냥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것. 그렇죠?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 누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 이게 진짜 최선이지. 라고 살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 신학이 부족했던 걸까요? 100년 동안?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교회를,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야곱이 구역예배에 빠졌을까요? 수요예배에 빠졌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이 정말 그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야곱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공부가 부족하고 교리 공부가 부족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월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모임에 모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 태도가 정말 100년 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여도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진지한 태도, 진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든 얼마나 모임을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뭐 별로고 기도를 하려고 그냥 눈 감으면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한데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할까? 내가 왜 주님 앞에서 찬양하지 못할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게 다 그렇지 라고 사는 우리의 삶을 야곱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위기는, 삶의 위기인 것은 죄가 드러나고 막 어려움이 겹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인 것을 봅니다. 평탄할 때인 것을 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보편 타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가장 큰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납득할 만하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목사로 집사로 내가 성도로 내가 사는 삶 내가 볼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큰 위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새 주님 앞에 진지함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사라져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천만 번 들어도 10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천만 번 들어도 그리고 남을 가르쳐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정말 그 삶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요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추세인데 저는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때 그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에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구역 모임, 교제 무엇을 통해서라도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를 확신하는 것, 온고잉하는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십자가의 감사를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을 추억으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추억은 아니에요.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매 순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겸손의 다른 이름, 그것은 주님에 대한 진지함일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높으면 겸손할 진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높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진지함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구원의 확신의 순간이 바로 주님께 진지하게 다가가는 순간일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이 자리에 그래 내가 너무 나태해졌어, 내가 더 열심히 말씀 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사랑으로 베풀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얘기한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 이제 가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두렵냐면은 만약에 으쌰으쌰 하고 그래서 가자 그렇다면 반드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그래 내가 그래야지 하다가도 반드시 지쳐나가 떨어지고 처음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가도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오늘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삶이 아니라 더 진심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과의 상관없이 주님은 그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옷만 이렇게 좀 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연습하고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정말 성경에 없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성경에 없는 모델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성경에 없는 삶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결론 맺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지 말 일이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정말 기도한다면서 예배 후에 돌아가는 길에 남을 조롱하고 농담하고 비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아버지로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하고 아무리 내가 목사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여도 아이들은 삶으로 살아낸 것만 배우는 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저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최고의 교육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세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돈 제일 잘 버는 거야. 이거 위해 살아야지. 그거 하면 못 먹고 살아. 먹고 못 살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 봐봐. 이게 옳은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가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고 말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정말 고집스러운 그런 어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 것만 배우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그것이 우리 교회의 퀄리티,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에게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너는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너는 언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언제 그분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울어보았는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질문되어지고 그래서 더 진심으로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